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함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로서 땅에 떨어져 죽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옵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은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대목에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서는 자기에 관하여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한 알에 죽어 썩어지고 희생하는 열매가 되어서 희생하는 밀알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 말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지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늘의 밀알이라, 이 말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하늘의 밀알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은 밀알이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코코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밀알 중에 하나를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리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the grain which dies and bears fruit is Christ himself,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Some of the Greeks really desired to see Jesus Christ.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헬라인 몇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이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하면은 이들은 원래 헬라 사람들인데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래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았습니다. 헬라의 찬란한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철학과 종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다가 유대교를 믿음으로 뭔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ctually, these Greeks, they were people from Greek or they were people from Greek culture and civilization. However,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own culture, their own philosophy and religion. They were looking for something really valuable thing. Therefore, they were converted to Judaism. And ye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 Judaism.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경에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서구 문화 속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찬란한 헬라 문화와 역사와 종교와 철학과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유대교로 전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러기 위하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미국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70명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학자요, 인격자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공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와서 청탁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해서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에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북쪽 갈릴리에서 무식한 사람들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 대해서 최대의 경어를 사용한 존경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 만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빌립이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선생이여 이런 정도로 사용을 했지만은 헬라 말에 보면은 쿠리에 벨로멘텐 예순 이데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빌립에 대해서 최고의 경어 쿠리에라고 하는 말은 황제에게 쓰는 말이며 제일 높이 평하는 말이며 상감마마라든지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면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 각하, The Excellency, 대통령 각하라고 하듯이 상당히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최고의 존경어를 쓴 것을 보면은 뭔가 그들의 가슴 속에 이번에는 아무쪼록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은 Sir, they said, we would like to see Jesus. 이 말을 보면은 Sir 혹은 Madam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빌립을 높인 것은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유대 종교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자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대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곳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에 있는 월드 이벤젤리칼 크루세이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대표자인 패트릭 존스턴이 쓰는 Operation World라고 하는 책자에 의하면 1995년 통계입니다마는 세계 인구를 58억으로 볼 때에 그 중에 약 20%인 모슬렘 인구가 약 11억이나 됩니다. 기독교 인구를 구교를 합쳐서 32%니까 3분의 2가 되는 인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족별로 보면은 약 11,000 종족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상으로 보면은 6,528세계 언어 가운데 성경을 갖지 못한 언어가 얼마나 많으냐. 4,564 언어가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은섭 김지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차드로 성서 번역 선교사로 위클립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미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한 곳 한 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데 약 20년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결국은 그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예루살렘에 왔던 헬라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운데 Philip went to tell Andrew. Andrew and Philip in turn told Jesus.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Jesus, Master, they are looking for you. They would like to see you.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 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워싱턴 지역에도 8만 교포들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 즉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그리 유명하게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는 항상 사람을 예수님에게 소개한 제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라는 사람은 갈릴리 해변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는 맞다 하고 시몬 베드로를 손을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붙여준, 예수님에게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을 붙들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길,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수님을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으로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인도해 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 한국 백성들이 그래도 남한의 인구를 보면 한 4천만 되는 남한 인구 가운데 약 1,200만, 약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국에 와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개해 준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동양에 있어서 기독교를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미 635년에 추후 635년 당나라 때에 635년에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의 종파가 중국에 들어와서 경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이죠.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이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이 종파가 이미 635년에 기독교를 가지고 중국에 전파했다 하는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예수님은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많은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도 몇 년을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다, 이 말은 잘 들어라.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며칠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그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희생이 필요한 것인데 희생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을 본받아 오늘도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도 희생이 있어야만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때에 그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There shall be no fruit or there shall be no success without the sacrifice. Someone must sacrifice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for the person whom we are lov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 한국이와 같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신교로서 첫번 순교를 당한 로버트 타마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버트 타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갓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중국에 와서 1866년에 상해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만 죽었습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과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버트 타마스 선교사는 그 당시에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선교부의 요청에 따라 선교지를 상해에서 북경으로 옮겨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한 것이 바로 한국까지 오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 개신교 선교사로 1885년 4월 5일에 인천에 도착하였던 아펜셀라와 언더우드에 대한 내용을 압니다마는,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또 책에서 보면은, 원래 언더우드 이 분은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뉴저지에 있는 뉴 브린스윅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약혼 남자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 약혼한 약혼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선교사로 간다면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선교는 못하겠다. 당신이 기어코 선교사로 간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아도 꼭 선교사로만 가야 되는가? 미국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선교를 포기하고 당신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는 나는 당신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선교로 가야 한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26살 먹은 총각으로서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1985년 4월 5일에 도착했던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아펜셀라는 27살에 갓 결혼을 해서 두 부부가 왔고, 언더우드는 약혼이 파약이 되고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총각으로 세 사람이 한국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한국에 이와 같은 축복된 기독교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약혼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생명을 잃으면서 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는 이런 눈물겨운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한다면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한 부분을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여러 가지를 희생하지만은, 그러나 희생이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손해본 부분을 보충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데 여기 귀히 여긴다고 하는 헬라 말의 티메세이 혹은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값을 높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그에 대한 대가로 값을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충하셔서 값을 다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늘의 미랄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그 사람들을 다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뭔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높여주시겠다, 값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언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지는 희생하는 열매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